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광신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광신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자기 스스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광신자라고 하면 정신이 이상하거나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제정신으로 멀쩡하게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인 경우도 많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믿음과 광신자라는 전혀 다른 결과와 또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잘 모르고 행동하면 광신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사람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람과 사사시대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또 너무 유명해서 잘 알겠는데 사사로 활동했던 입다가 광신자라고요? 입다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긴 한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사용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악함에도 일부 사용하시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과정과 그 마음의 동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아브라함과 입다를 통해서 진짜 믿음과 광신 에서의 볼 수 있는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겠네요. 오늘 방송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출발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믿음과 광신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고 따라갈 것인가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고백,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사사 입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살펴볼까요?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시대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로 타락하면 다른 나라들에 침략당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도와달라고 하면 사사를 세워서 구해주시는 것이 반복되던 시대라고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사사기를 읽을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침략당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사시대의 재판관이자 또 싸우는 장군 역할을 하는 사사를 세워주시긴 하셨는데 처음 사사보다 나중에 나오는 사사는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긴 했어요. 후반에 나오는 삼손 같은 경우는 거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타락한 사람이었죠.
사사기의 주제는 용감한 영웅인 사사들이 구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각자 마음대로 살아간 결과 점점 망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말씀이죠.
네, 이렇게 사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입다에게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면 입다가 마냥 좋은 사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장면은 암몬 자손의 침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 서원이라는 것을 하는 장면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다는 뜻일까요?
서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약속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함을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강하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 결단하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처럼 보이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던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예가 있고요. 또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술과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겠다는 서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맹세나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서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이유에서 서원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 강하게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힘과 의지가 부족한 우리 인간이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성전은커녕 우리 몸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니 그저 그때그때 내 생각과 판단이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럼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부터가 잘못한 걸까요?
입다의 서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서원의 내용과 그 마음속의 동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한나의 서원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떠나서 서원하는 내용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서 섬기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서원은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입다는 자기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길 빌면서 자기 집에서 승리를 축하하러 나오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또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네요. 약속 자체가 뭔가 이상한데요?
입다는 길르앗 지역 출신인데 여기는 모압 족속의 인간 제물 제사가 유행하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다른 가나안 지역의 신들의 풍습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사가 동시에 드려지던 시대죠.
아니,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벌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 건데 그것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세운 사사조차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정말 엉망인 시대였네요.
자세히 사사기를 읽어보면 처음에 나온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입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도질하던 입다를 백성의 장로들이 어쩔 수 없이 세웠다고만 나옵니다.
입다의 서원하는 모습이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입다를 세우셨다기보다는 엉망인 입다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허용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거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전부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들조차 특별한 목적과 상황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입다는 20번이나 전투에서 승리하고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죠. 하지만 이런 승리가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올바른 믿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입다는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도 거래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승리를 축하하러 나오는 첫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번제로 바치면 이방신들과 같이 하나님도 이 거래를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하나뿐인 딸이 승리한 아버지를 맞으러 가장 먼저 나왔다는 거네요. 어떤 사람들은 입다가 자기 딸이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지키고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희생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입다도 딸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두 사건의 차이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어서 얻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소원해서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치라고 요구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는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는가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번제로 바쳤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않게 따로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입다는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거네요.
믿음과 광신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입니다. 예, 믿음의 고백을 노래한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가사를 읽어주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입다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 뜻에 관심이 있었다면 더 행복한 결말이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네, 우리도 광신이 아닌 온전한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음에도 그것이 광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그리고 레위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풍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우상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풍습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서 그 딸도 아끼지 않고 제물로 바쳤다는 것을 그 후대 이스라엘 여자들이 기념했다는 거죠. 사사기를 잘못 이해하면 마치 대단한 믿음을 기념하는 거로 착각할 수 있겠네요.
사사로 불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입다조차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광신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신적인 행동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았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광신자가 될 수 있겠네요. 항상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순종해야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삐뚤어진 마음으로 광신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만큼 악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북조선 성도님들도 믿음과 광신을 잘 구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엄지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정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 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한인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뭐 초가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가을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결산하실 날이 있겠죠?
아멘.
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올여름을 잘 지냈듯 우리 인생의 여름을 잘 지나가기를 그냥 제가 소망해요.
아멘.
제 삶을 나눴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26번째를 지난주에 시작을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한번 돌아보죠.
지난주 사도행전의 첫 구절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에 관해 살펴봤었습니다.
네.
먼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까지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은 맨 마지막 믿사오며로 연결되는데 믿음이란 새 윗경 모두를 향한 공통적 본질로 새 윗경 모두를 향하여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아니라 성자 그리고 성령까지 이 삼위 하나님 모두를 믿죠. 네, 그런 까닭에 하윤자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처음에 언급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들과 대비되어 나타났을 때는 위격의 의미, 즉 제1위 하나님을 뜻하고
그렇죠.
만일 아버지, 성부가 피조물들과 대비될 때는 위격이 아닌 본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분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럼 이 신격의 제1위를 가리켜서 아버지 또는 성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먼저는 그분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네.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자이시고 보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택한 자들의 관계에서 그분의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셨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전 이 사도신경에서 처음 말하는데 하나씩 이제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보죠. 믿사오며 뭐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건가요?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그의 자녀로 입양하셨고 또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나의 아버지도 된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항상 그런 믿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전능하신 아버지에서 전능하신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전능하신이란 무엇이든 그분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 또 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권능을 지니고 계시며 또한 그 권능을 그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지도하시고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해서 창조주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먼저는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다음으로는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그분의 섭리로 지탱시키고 다스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맞아요.
또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그의 긍휼하심의 그릇으로 만드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으로 나를 이끄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교회의 구원에 기여하게 하고 그래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교리는 다섯 가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첫째는 창조의 역사, 둘째는 보존의 역사, 셋째는 통치의 역사, 넷째는 복원의 역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완성의 역사입니다.
네.
창조의 역사란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엿새 만에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말하고 보존의 역사란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을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탱시키심으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며 통치의 역사란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혜로 세상의 만물들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복원의 역사란 사람의 죄로 인해 부패 아래 종노릇하는 만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구하시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완성의 역사란 만물이 마지막에 이르도록 하게 하신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그의 교회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네.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이 사도신경의 첫 구절에서 천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도 한번 생각해보자.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또 간단히 살펴봤었는데요. 무엇이었죠?
네, 일반적으로는 하늘과 땅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만물들 전부 또는 우주의 전체의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적인 정욕도 세상이라고 말하고 세상에 있는 불경건한 자들이나 중생하지 않는 자들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네.
때로는 세상에서 택하여 낸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할 때도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네 가지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앞뒤 문맥을 잘 살피고 결정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었고 요리문답 26문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읽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무로부터 지으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지탱시키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며 그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그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내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게 어떠한 악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나의 선으로 바꾸실 것임을 믿으니 이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으로 기꺼이 그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정말 그러신가? 그 근거는 무엇일까? 다른 말로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입니다. 첫째는 이거죠. 성경의 증언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가 기록한 창조의 역사, 창세기 내용이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여러 본문들의 근거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있습니다. 몇 곳을 읽어볼까요? 시편 33편 6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시편 124편 8절 그리고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관한 선포, 고백 내용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창세기와 시편 말고도 구약의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그 당신의 여러 가지 참 놀랍고 대단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그 만드신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과 8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 이렇게 성경의 선포를 통해서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알 수 있죠. 그게 세상 창조, 하나님의 세상 창조라는 첫 번째 증거고요. 이런 성경의 증언 외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준 여러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창세기 9장에서 10장에 보면 지금 존재하는 여러 인종들, 뭐 흑인, 백인, 또 황인, 그리고 여러 민족들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와요. 당연히 기록은 모세가 했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으니까. 하지만 그가 기록하기는 했지 그런 존재들을 스스로 만들었을 리는 없잖아요. 누가 그런 인종과 민족을 구별하시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말고는 없겠죠.
예전에도 배웠는데요.
네.
자연 만물의 놀라운 질서 역시 만물보다 우월한 지성적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부모가 없어도 아이들끼리 놀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모든 것이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움직일까? 왜냐하면 사람이나 이 자연 만물이나 그 인간보다도 또 자연 만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탁월한 하나님의 일하심, 탁월한 존재가 개입하시고 만드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존재가 세상이나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 같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본성적 원리나 개념들, 또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찔림과 가책이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런 이제 자연 만물의 놀라운 질서들, 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증명이에요. 세 번째로는 어떤 철학적인 논증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증명합니다. 만물을 보면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여호와예요. 원인이 없이 결과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은 뭔가 이것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끝까지 계속 가서 뭐 무한정 반복되지 않고 마지막 원인, 이 최초의 원인에 다다르게 되죠. 결국 만물은 반드시 그 시초, 시작이 있을 수밖에 없고 최초의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 창조주가 누구냐?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철학적인 생각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증명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창조는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영원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걸까요? 아니면 시간 속에서 창조하신 걸까요? 그리고 만일 세상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이전에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또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했던 걸까요? 또 세상은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까요? 아니면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정말 많네요. 그런 것들이 궁금하군요. 하윤 자매님. 결론부터 말하면 그중에 상당 부분, 전부는 아니고 상당 부분은 저도 몰라요. 그래서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창조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요거는 이따가 이제 답을 할 것 같은데. 아쉽지만 저도 모릅니다. 하윤 자매님,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유로운 분이죠. 네, 그분에게는 어떤 의무나 책임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는 하나 구원해야 될 책임이나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린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왜 죽어야 돼? 도대체 신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필요가... 말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럴 의무나 책임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분이죠. 이 세상은 바로 그런 분, 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최초의 원인자에 의해 지어진 거예요. 예,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에 관해 말씀하시며 이 성령, 하나님이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인데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바람의 시작이 어디지? 끝은 어디지? 어디로 가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란다고요. 왜냐하면 바람은 자유롭기 때문에 임의로 불매. 이 성령이 바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결국 하나님에 관한 일들 모른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무언가 하신 일이 있다고 알려주는 말씀도 있기는 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는 일을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셨다고 하네요.
네, 세상을 만드시는 건 알겠는데 그 전에 뭐 하셨느냐. 네, 알려주는 건 있긴 있네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아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죠? 해를 만들기 전에 지구를 만들기 전에 뭐 하셨어요? 어거스틴이 그랬답니다. 호기심과 의심만 많아 꼬치꼬치 캐묻기 좋아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겠지? 네.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은 바람처럼 자유로운, 완전한 자유로운 분이 일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이 창조의 내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하신 게 아니라 성자와 성령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뭐 우리 계속 봐왔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성자께서 창조하신 걸, 창세기 1장 2절과 욥기 33장 4절은 성령께서 세상의 창조에 관여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조의 내용 두 번째, 그 어떤 강압이나 의무나 책임이 없는 지극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이건 첫째 날 만들어, 둘째 날 만들어. 아무런 간섭할 자가 없었어요. 시편 33편 9절, 115편 3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셋째,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그 어떤 수고나 노력 없이 단 한 번의 명령, 말씀, 뜻이라는 최고 형태의 활동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최고 형태의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렇지 못한 활동도 있다는 건가요?
요거 잠깐 설명하고 갈까요? 여기 이제 최고 형태의 활동 이게 이제 하나님의 활동을 표현하는 건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활동 어떤 일 또 작용에는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는 이제 자연의 활동이죠. 이건 지성이나 의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전혀 개입되지 않고 자연의 힘에 따라서 나타나는 아주 단순한 활동, 자연적인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불이 붙어서 타고 있거나 뭐 강물이 흐르거나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작용이잖아요. 불이 붙으면 뭐 타서 없어지고 큰 사고를 당하는데 활동이고 작용인데 그런 건 그냥 단순한 활동이죠. 단순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는 자연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면서도 뜻이나 의지는 없는 그런 활동이 있어요.
그건 동물들의 활동이고요.
그렇죠. 동물들의 활동은 자연에 의해 통제를 받잖아요. 물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의지는 없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 사람들의 활동이라는 것도 있겠죠. 말하고 뭐 뛰어가고 이건 어때요? 뜻이나 의지가 아주 분명하죠. 말해야 되겠다. 달려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런데 그 뜻과 의지는 어떨까요?
죄에 오염돼서 부패한 정욕과 성향에 따라 행동하는 활동들이죠.
예, 그래서 사람의 활동은 어때요?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죠. 네 번째 활동에는 뭐가 있냐면 천사들이라고 불리는 선한 영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순결하고 거룩한 이해와 거룩한 의지에서 비롯되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가장 자유롭고 가장 지혜롭고. 그래서 다른 모든 존재들이 막 그 활동에만 의지하고 싶어. 그게 뭐예요? 최고의 활동. 누구의 활동이에요? 하나님의 활동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활동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 9절 로마서 4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뭐 동물이나 사람 또 천사 이런 활동과는 다른 그 비교 안 되는 최고의 활동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조의 내용 네 번째, 무로부터 아무것이 없는 것. 으로부터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롭게 그리고 지극히 선하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1장 3절 4절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에는 이 창조된 것들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으면 좋다 하시겠어요? 만물은 어떤 결함이나 부족함이나 죄나 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인류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고 육체도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은 악한 게 아닌가요?
그래서 창조 때 이미 죽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게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이 죽음은 죄로 인한 피조물에게 가해진 형벌이에요. 정의로운 형벌이죠. 하나님께서 그럼 왜 형벌을 내려? 그분이 뭔데?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권위가 있죠. 어떤 권위예요? 세상의 창조주이면서 세상의 심판자. 네, 그래서 그분이 형벌을 내리시는 거고 그 형벌이 죽음인 거지 죽음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조의 내용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엿새 동안에 걸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잘 아는 거지만 이 창조의 원칙 안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뭐 하나님이 한 번에 뚝딱 다 있어? 그럼 다 있겠죠. 그런데 왜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먼저는 물질의 창조가 그 물질들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육체들의 형성과 구별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쉽게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지어졌나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네요.
그렇죠. 사람은 흙이에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흙은 언제 지으셨죠?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입니다.
흙은 셋째 날 만들어졌는데 이 흙을 가지고 만든 사람은 언제? 여섯째 날 만들어졌어요. 땅과 땅의 흙은 같죠. 사람의 재료나 또 땅은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는 셋째 날 만드시고 단 하나는 여섯째 날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만약 이런 구분이 없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자칫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차피 흙이고 그날도 같이 만들었으니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존귀함보다는 사람은 저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 사람에 대한 존귀함이 없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을 수 있다고요.
그렇네요. 엿새 동안에 나눠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잘 나타나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여섯째 날 짐승이나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해와 달이나 식물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또 그 창조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또 짐승이나 아담과 하와는 태어나자마자 캄캄하고 추운 데서 먹을 것도 없이 지냈을 테니까요.
그래요. 아마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면 깜깜한 데서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금식하고, 그쵸.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신 이런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섭리,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루에 단번에 세상을 창조하지 않고 하루하루 나눠서 창조하신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성실하셨구나. 하루하루 아름답게 살아오셨구나. 아, 나도 게으르지 말아야지. 이런 도전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창조가 언제 되었느냐라는 것과 관련된 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영원 전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시점, 시간의 시초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의 나이를 따져가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요. 멜라니톤이라는 종교개혁자는 3963년이 나왔대요.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3960년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칼빈, 뭐 이분도 너무나 중요한 종교개혁자인데 이분의 계산에 따르면 3943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3900여년 뒤에만 조금 다르지 큰 맞아요.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당연히 이 3900여 년 뒤에다가 뭐 2024년 더하면 되죠. 왜 예수님이 2024년 전에 탄생하셨으니까. 그러면 멜라니톤의 말대로라면 세상을 만드신 지 지금 한 5987년, 루터의 말대로라면 5984년, 칼빈 선생님 말대로라면 5967년, 지금 대강 이 세상이 만들어진 지 한 6000년 지난 거예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은 영원전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26문을 계속 살펴보죠. 현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완전하길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